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로 조금 묵상케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신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7편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 의로운 재판장이심. 본 시편은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온,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변칙적인 리듬의 시, 우리가 사전이나 그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리듬의 시라는 뜻 같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은 따르는 말이 아니라 뒤쫓는,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뒤쫓는, 그러면 나를 뒤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찢고 뜯으나 나를 찢으나 혹은 뜯으나 건질 자 없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뜯으나 건질 자 없을까 하나이다. 다윗에게는 그를 해치려 뒤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그를 찢고 뜯으려고 하고 있었으나 그를 건질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믿는 자는 환난 날에 환난 중에 그에게 피하고 그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고 또 그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앞부분에는 없으니까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행하였거나 곧 내 손에 그의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가 자기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원수들이 그를 쫓아 잡아 그의 생명을 땅에 밟고 그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담대히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평소에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 주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담대한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삽입 구절로 번역했습니다. 곧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든. 그러면 삽입구절로 나는 무고히 나의 원수된 자를 건져내었나이다. 예, 건져내었나이다. 이 말은 그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줬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무고히 아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과 몇 천 명의 그 신하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어 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 26장 11절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굴 속에서, 한 번은 또 그가 다 저녁에 잠들어 있는 그 신하들이 다 왕을 주위에 가운데 두고 주위에 다 호위하면서 잠들어 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고히 나의 원수된 나를 자를 건져내었나이다. 죽이지 않았나이다. 그런 번역이 더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즉 자기 행위가 양심적으로 결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간구한 바를 얻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그렇죠? 담대하게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일수록 그러겠죠. 양심에 어긋나게 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없을 것이다. 기도의 문도 막혀버릴 것이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성실함,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번역된 것이 참 뜻이 좀 불분명해서 성실함이 뭔가. 성실함이 히브리 말에 여러 말들이 성실한, 또는 MS, 에무나 그런 것도 성실함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것은 진실, MS는 진실, 에무나는 진실, 신실함, 진실 혹은 신실, 신실함 이런 뜻이고, 여기에 성실함, 톰이라는 말은 톰은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탐, 톰, 완전함.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런 표현을 영어 성경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함, 그쯤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온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의 분노보다 수십갑절 더 크고 무섭죠. 내가 보복하려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일일이 갚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고 하나님께 오히려 호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판단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에 대해서 보응하여 주소서. 그 더 무서운 사실은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경고된 바이지요. 율법은 그것을 의를 행한, 계명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명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큰 화를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의 경고가 아닙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분노할 때 그것을 막을 자는 주권적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다윗이 무슨 일개 신하가 어떻게 왕이 몇천 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라고, 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현실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대적들의 노함은 저지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에게 대적자들이 많으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는 그들이 활개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죠.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자이죠. 우리가 하나님, 곧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씨름하지 말고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 방석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방석 펼쳐놓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집회에서 심판을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민족들이라는 말, 운밈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처럼 백성들, peoples, 백성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족들 혹은 백성들, 그것이 모든 열방의 민족들, 백성들을 가르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든지 간에 민족들 혹은 백성들 위에 주께서 높은 자리에, 위에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집회로, 온 백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것은 재판관의 위엄 있는 모습이죠. 모든 재판관이 높은 곳에 딱 앉아서 판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온 나라 열국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 그는 곧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의와 온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죄 지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죄 지으면 너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을 텐데, 양심이 벌써 자기를 찌를 텐데 어떻게 뭘 담대히 기도하겠어요. 평소에, 이게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을,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그런 담대함이 조금 나와서,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담력이 좀 생긴다는 말이죠. 여기에 온전함은 그러므로 물론 대략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은 세상에, 완전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의로운 자요, 온전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과 현저히 구별을 뗍니다. 9절을 보십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는 심장 이렇게 한 단어로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심은 마음이죠. 마음. 영어의 heart는 마음이면서도 심장도 됩니다. 심장, 우리의 속에 있는 콩, 뭡니까? 이 심장, 피가, 염통 말이죠. 염통, 심장. 심장과, 그리고 또 한 단어인 켈라이오스라는 말은 신장, 신장 아십니까? 콩팥. 신장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혹은 생각, 감정, 품은 뜻.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인드, 마인드라고 번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heart와 mind, 마음과 내부입니다. 내부, 우리 마인드는 그냥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고 감정, 품은 뜻 이런 것을 내면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히브리 말의 내부, 신장, 우리의 신장, 장부,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내부를 감찰하시나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악인들의 악을 끝나게 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끊임없이 득세하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정말 악을 잘 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예. 모든 똑똑한 사람들 의인들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더 말 잘해 사기꾼들이 더 말 잘하지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말을 청산유수로 하고 그 말을 하면은 타소가 넘어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말 잘하죠. 그래서 말쟁이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주로 행위가 없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겠죠. 말만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러나 말은 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모든 걸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잘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말 잘하는 게 좋지만은.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완전한 도덕 질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구나. 악인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모여서 작당을 하고 모여서 그 머리를 지혜를 짜내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래서 이루어서 굉장히 무슨 큰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여서 매일 새벽에 밤에 모여서 연구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연구해서 성공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웬걸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켜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유대교가 아닌 이제 참된 복음운동, 기독교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 세상의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심판은 참 좋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바로 살고 믿고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꼭 있어야죠. 하나님 속상해 못 살겠어요. 너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악이 다 이기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을 살기 싫어요 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속상해서 그렇게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공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때 의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악인들은 입을 다물고 그 벌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본문에 사람의 심장을 마음과 내부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품은 뜻같이 뜻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 마음과 내부를 감찰하신다는 말은 시험한다, 검사한다, 판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품은 뜻을 다 시험하시고 악인들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실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니까 우리의 깊은 것까지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니까 보시고 아, 너는 참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생각이 반듯하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못됐구나. 너 동기가 잘못됐고 내 생각이나 품은 감정이나 뜻이 그것이 옳지 않구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다 정확히 의와 선의 불의 악과 선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의인과 동의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죠. 그가 정직한 자죠. 성도의 특징은 마음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성도는 거짓과 간사함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성도입니다. 거짓과 간사함이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악한 대적들의 핍박을 받을 때 육신의 힘이나 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힘이나 칼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계속 보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참 악하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매일 하시는 거죠. 착하면은 분노하실 게 없죠. 악한 모든 악한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셔서 이것들 봐라,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어떻게 벌하랴 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무서운 말이 칼을 간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도 무섭잖아요. 활은 옛날로 말하면 총이죠. 총. 활을 쏘면 멀리서도 가서 명중을 시켜서 연습을 잘하면 아주 활 잘 쏘는 사람은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처럼 총도 그렇죠. 총도 잘 쏘면 요새는 조준경이 다 달려있어서 앞에 조준경을 보고 딱 조준경에 맞추면 아주 백발백중으로 총도 맞추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활은 화전이로다. 와, 하나님의 활은 그냥 활도 무서운데 활을 심장에 보통 맞추잖아요. 맞추면 사람이 즉사를 하는데 불화살, 화전이란 불화살이니까 그 활을 맞으면은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타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화살이네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는 악인들의 악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가 악을 눈감아 주신다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재판관들이 요새 판사들이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판결하라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어기고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끌면서 흐지부지되게 지연하는 그런 나쁜 판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모양이죠. 와, 이 판사들이 양심 바로 쓰지 않는 판사들이로구나. 그들이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법정신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이성과 양심과 헌법과 율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법이 법조계가 사법부가 부패되버리면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서 실현될 것인가. 입법부가 공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잘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사법부가 그를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터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악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시는 한 악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 언제 분노가 내릴지 몰라요. 언제 칼이 그의 심장을 찌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경고를 하실 수도 있죠. 다윗은 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당겼다 그러니까 화살만 딱 놓으면 가서 콱 곱고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당기고 총을 쏘듯이 총을 딱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너 회개해, 바로해, 양심대로 바로해,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안 살으면 내가 이 당긴다, 당긴다. 땅 당기면은 뭐 금방 죽습니다. 화살을 딱 당기면은 놓으면은 그냥 화살이 날아갈 거죠.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불화살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거기에 역사 기록하면서 기록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 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준비하셨다. 내가 죽인다. 죽인다. 경고하시고 내가 쏜다. 이번에는 대충 조금만 그런다. 그러나 정말 잘못하면 진짜 너는 죽는다. 그렇게 우리를 항상 쏘듯이 회개해. 빨리 회개하라.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가르시고 그 활을 당기시고 그 화살을 쏘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등사수입니다. 특등사수, 특등궁수.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총을 다 쏘고 잘 쏘면 특등사수 그래요. 저도 특등사수였어요. 쏘라는 대로 옛날에는 뭐 다 그 M왕총은 진짜 요새 M16하고 다르게 저 잘 맞지를 않는 옛날 그 6.25 때 쓰던 총, 무거운 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르쳐주는 대로 잘 하면은 잘 맞아요. 그래서 그의 불화살은 악인들의 심장에 명중할 것이며 그들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14절 마저 봅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휼을 낳았도다. 잔해는 뭐 해라는 말이고 해를 끼친다는 해, 상해, 해 이런 말이고 괴휼은 거짓이 거짓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위해 애쓰며 남을 해치는 일을 은밀히 계획하고 거짓된 일을 행합니다. 여기에 해산한다, 잔해를 잉태하여 괴율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해산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해산을 위해 진통한다. 진통,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제일 어려운 거죠. 막상 아기를 낳는 것은 쉬운데 낳기 전까지의 진통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가장 큰 여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그 고통. 이것이 악인들의 악행을 묘사해서 악인들은 악행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수고로이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머리를 짜고 또 짜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그것이 악인들이 연구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잡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들이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 증거를 남겨놓고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머리가 똑똑할수록 완전 범죄에 가깝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검찰은 머리가 비상하게 그것을 찾아내고 기어코 단서를 찾아내기도 더러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감추는 전문가고 한 사람은 찾아내는 전문가고 나라의 일들이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하튼 악인들의 악행을 진통, 해산을 위해 진통하는 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로이 계획하고 은밀하게 또 거짓되게 수행하며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내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네가 그렇게 감춰? 감추면 네 양심이 네가 아는데, 네 양심이 옳고 그런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당사자지, 본인이 제일 잘하지. 본인이 내가 악을 행해서 안 행해서 내가 내 자신이 잘 알지. 남보다 내 자신이 옳고 그런 걸 알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줄 알아? 내가 알아. 너 자신이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아,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들지만 자신이 거기 빠지며, 그런 흥미로운 표현도 왔어요. 그를 해하려고 계획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의 포악함이 자기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죠.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편 51편 6절도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편 7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여기에 본문에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11절 12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으로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 세상은 공의의 심판자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세상은 무법천지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의와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므로 죄인들이 속히 회개해야 되죠. 속히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고 활을 쏘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셔서 너 죽어. 내가 너를 지금 쏘려고 하는데 회개하거라. 회개 안 해? 정말 안 할 거야? 회개 안 하면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살아있는 내가 너를 심판할 테인데,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로 악인들은 자기들의 판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질 것이다. 15절 16절 다시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악한 자들은 그 악을 궁리해서 아주 애기 낳는 진통을 하듯이 열심히 그 악을 연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리숙하게 하면 금방 그 단서가 잡히겠지. 아주 치밀하게 아무래도 찾아낼 수 없게 그렇게 악을 계획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실 때 자기가 연구한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악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죠. 그 해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제일 중요한, 오늘 7장에 제일 중요한 진리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그의 온전함을 따라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를 뒤쫓아서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겠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의 간구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8절 9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온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내부를 감찰하시나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소에 이 성도 다윗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평소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 환난 날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다윗의 이 지금 시가 그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을 힘써 보려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평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환난 날에 담대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낙망해서 머리 싸매고 눕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큰일 난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계신데 큰일 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현실을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당면한 위기의 이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는 악한 현실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위협이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두려움이 생겨도 사람이니까 조금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징벌하시고 주님 부족한 종의 모든 삶을 변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믿음생활 잘해야겠죠. 평소에 죄짐은 너 죄지었으니까 내가 징벌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생활 바로 잘하는 가운데 어려운 위기 때에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도 낙망치 말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건 마음에 새기고 평소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